미국과 러시아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뉴스타트에 따른 양자협의위원회 BCC가 가까운 장래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사찰 재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뉴스타트 연장을 위한 대화 재개 의사를 표현했지만 미국은 핵사찰이 먼저 재개된 이후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양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핵사찰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8월 미국과 동맹국이 부과한 여행 제한 조치를 이유로 당분간 뉴스타트에 따른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회담을 오늘 시작하든 내일 시작하든 문제되지 않는다며 다만 며칠 내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한 주요 돌파구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8개 주요 기업이 협력해 차세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계획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1일 8개 기업이 공동 투자로 라피두스라는 새 회사를 설립하고 2나노미터 수준의 최첨단 반도체 칩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업은 소프트뱅크와 소니, 키오시아, 통신회사인 NTT,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덴소, 전기회사 NEC,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 등 8곳입니다. 이 8개 기업의 공동 투자 규모는 엔화로 총 73억 엔, 미화 약 5억 2천만 달러이며 일본 정부는 미화 약 5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반도체 칩이 경제 안보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IBM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또 올해 말까지 리딩엣지 반도체 기술센터란 이름의 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시 주석이 중국의 국가이익이라고 믿는 것을 이해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의 상충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11일 시 주석이 다음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인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9일자에서 미 관리들과 이번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MQ-1C 그레이이글 드론 제공이 확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첨단 무인기를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군이 지난 2009년 도입한 그레이이글 드론은 MQ-1 프레데터 무인기의 개량형 기종으로 정찰은 물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등 4발에서 8발의 공대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옌스 스톨테메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방어 계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2 사이버 방위협정 회의 기조 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곳이자 평화와 위기 그리고 분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집트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정상들과도 만나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한일 정상이 13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주일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정상과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밤 이집트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순방지인 이집트에서는 11일 열리는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압델 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어 1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해 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양측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 등에는 한반도 관련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아세안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 비전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공통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건 13일부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3자와 양자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도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지 정상 차원의 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동이 3자 관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만큼 미한일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짧은 만남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형식의 회동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전향된 입장을 표시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친 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양국 관계를 비롯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국의 역내 강압 행위와 인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과 함께 북한의 최근 도발도 논의 주제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핵 문제가 공동 협력 분야라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베이징의 영향력 활용을 활용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하지만 베이징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직접 관련 있는 양측이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우려에 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중국을 비롯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15일과 16일에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함께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와 보건, 식량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회원국의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 행위 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논의할 것이라고 앞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G20 정상들과 식수 행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와이를 거쳐 17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일 전화브리핑을 열고 아세안 회의 관련 미국의 의제를 설명하다가 별도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Let me note that we also remain deeply concerned with the DPRK's recent escalatory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We have continued to condemn these provocations and we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긴장을 고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거듭 규탄했고 또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세안 회원국들은 물론 동맹 파트너와 함께 세계적인 도전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협력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며 1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둔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Certainly, I think if you look at the totality of the engagement of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to this region.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관여의 총체는 임기 초부터 매우 두드러졌다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일본 총리였고 한국 대통령이 그 다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서 미국 아세안 정상회담, 미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을 열었고 직접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이번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세 번째로 방문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외에도 수십 건의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었고 미국의 역내 투자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속적이라며 미국을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라며 미국은 100년 이상 인도태평양 국가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13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7자 핵실험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있어 3국의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 나라 정상들이 양자회담과 삼자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ll also hold bilateral and trilateral meetings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the President of Korea. In light of the continu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osed by the DPRK,
백악관도 이날 관련 일정을 소개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3국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한일 정상회동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10일에서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것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영내 순방을 계기로 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핵실험과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ll, we've been very transparent about our concern in North Korea that the DPRK would conduct its seventh nuclear test at some point.
지난 몇 달간 미국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매우 투명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남아있다면서 그런 일이 다음 주에 벌어질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핵실험 가능성에 더해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또한 우려한다면서 두 가지 모두를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모두와 매우 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번 미한일 3자 회동이 3자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도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보다 광범위한 위협도 미한 정상 간 논의 주제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군복이 제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복을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은 모든 조치에서 국민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군복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매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와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유엔 회원국의 직무를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375호의 직무 금지는 부분적 또는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군사작전 능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복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의류에서 포탄까지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공급 부족과 국제 제재의 효과 속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복이 북한에서 제조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I couldn't speak specifically to the potential export or transfer of military uniforms that are fabricated in the DPRK, but what we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러시아가 북한에 안보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했다며 북한이 상당량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3국을 거친 위장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할 가능성을 우리는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8일 담화에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몇 년간 주민들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쓴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북한은 모든 조치에서 국민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At every step, the DPRK regime has prioritized its own interests over the interests of its people.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전 세계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을 꼽으며 이는 불행히도 북한 정권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정부나 정권과 심각한 이견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립과 압박만을 심화시킨 도발을 중단하는 등 방향을 바꿀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오스트리언 부대사는 10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오스트리언 부대사는 이날 유럽 안보협력기구 상임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러시아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잔악행위에 직면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러시아는 무책임하게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들, 즉 북한과 이란의 지원을 요청해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 무인기가 러시아로 불법 이전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2231호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재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조정해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첫 미중 정상회동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 양측이 협력한 역사가 있는 분야라며 이런 정신으로 관련 논의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회동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과 화상회담과 전화통화 방식으로 3차례 소통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회동 주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다양한 역내와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압박 등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 간 논의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가 미중 협력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 6자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했던 역사가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정신으로 관련 논의에 접근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는 역내 문제로만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미국과 중국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이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지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활동, 인권 문제, 중국의 해로운 경제 행태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오랜 우려를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동에서 별도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 정상회동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 심화하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며 특히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초국가적 도전을 비롯해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군사적 삼각 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만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We do see sort of an alliance forming betwee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테리 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일종의 동맹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철통 같은 관계를 갖고 있고 적어도 세 나라가 함께 모여 북한 위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정례적인 일이나 관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삼각회동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빈도가 높으며 고위급으로 제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행동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추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가용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삼각 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존 해밍스 퍼시픽 포럼 인도태평양 국장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3국의 공동 성명은 물론 강화된 군사 공조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t the very minimum, a joint statement of, you know, solidarity that they stand together. That...
최소한 3국이 함께 한다는 연대 표시를 담은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이고 또 최상의 경우엔 3국이 북한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 정보 공유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밍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3국이 모두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각국 군 간의 정보 공유를 재개 또는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규탄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3국 정상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m sure you will see condemnations of North Korea's action.
매닝 연구원은 최근 몇 주간 3국 실무자들의 만남이 계속 있었다며 정상들은 분명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의 행동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함께 일할 추가 요인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 give extra incentive for Korea and Japan to work together.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각국이 잠정적인 7차 핵실험에 대응해야 하는 등 외부적 사태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3국의 일치된 대응 또는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해밍스 국장은 삼각공조가 기본 틀에는 북한이란 요소를 품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trilateral sort of framework, there was always this North Korea element, but behind that,
해밍스 국장은 미국은 삼각공조가 중국에 대한 대응이 될지 여부에 분명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벤자민 영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이 영내 중국의 호전적 패권 행보와 타이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특히 한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과 관련해 점점 호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국은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신속하고 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교수는 타이완 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 기지들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허가할지 여부가 가장 민감한 주제라며 중국의 고조된 군사적 수사를 고려할 때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한반도클럽 소속 주한대사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등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 범위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으로 떠오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클럽은 주한 공관 중 북한을 겸임하는 공관 20곳과 한국 외교부와의 협의체로 이날 조찬 모임엔 유럽연합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 16개국 주한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이 훈련이 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와의 연례 해상합동훈련인 킨소드 23이 10일 시작됐습니다. 주일 미군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미 해군, 해병대, 육군, 공군, 우주군 소속 군인들이 일본 본토 오키나와현과 그 주변 영해 전역의 군사시설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훈련에는 호주군, 캐나다군, 영국군도 참가하며 외국 참관인들도 훈련을 관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일 미군은 킨소드와 같은 훈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임무 영역에서 함께 훈련하며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킨소드는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강력한 동맹과 공유된 가치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킨소드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2만 6천 명, 미군 1만 명, 함정 30척, 항공기 370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일 미군 공보실은 9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킨소드 같은 훈련은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킨소드는 1986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두 나라 군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 중 구축되고 유지되는 관계는 위기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일 북한의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2명 등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미국 재무부의 최근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최근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취한 추가 조치를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향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8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게 과상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제재 외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받는 개인은 120명, 단체는 134개로 늘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지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관련 정책 기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한국계 의원은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입니다.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한국계로서는 26년 만에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11일 자정 개표가 95% 이뤄진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김 의원은 55%의 득표율로 44.1%에 그친 공화당의 바필리 후보를 제쳤습니다. 미군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도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개표율 70%인 11일 자정 현재 56.4%의 득표율로 43.6%에 그친 공화당 키스 스왕크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현역 하원 의원인 영킴 의원도 11일 자정 현재 개표가 63% 이뤄진 40선거구에서 58.5%의 표를 얻어 41.5%를 획득한 민주당 아시프 마후무드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미셸스틸 하원 의원은 60%의 개표가 이뤄진 45선거구에서 54.6%의 득표율로 45.4%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 제이첸 후보와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스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75%로 내다보는 등 한국계 현역 4명 모두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보좌관을 지냈고 2019년 하원에 입성한 이후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함께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등 일부 사안에서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스트링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며 2021년부터 초선 의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영킴 의원과 스틸 의원은 모두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승리하며 스트릭 의원과 함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킴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지냈고 외교위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에서 2004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이들 의원은 한국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기 다른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활동을 벌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는 한반도 관련 활동은 줄고 소기업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재향군인 관련 사안에 중점을 뒀고 스틸 의원은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와 교육노동위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교육 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외교위 소속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중국, 타이완 등 외교안보는 물론 소기업과 재향군인 관련 의정활동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11일 VOA 전화통화에서 한국계 의원들이 특정 정책을 다 함께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들은 서로 매우 다른 정치적 시각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understand Korean American story. They also understand better about Korean history. They understand Korean US South Korean alliance issues.
그러면서도 한국계 의원들은 한국계 미국인의 스토리를 비롯해 한국 역사와 한국, 그리고 미한동맹 문제를 잘 이해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런 점이 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한국계 의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이해를 의회에 불어넣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과 일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문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성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King 전 특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 제한적이나마 접촉을 하고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접촉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계 의원들이 특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요 직책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다양한 적들의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들의 위협을 언급하며 주요 직책 지명자에 대한 조속한 상원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주요 직책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여러 명의 국방부 민간인 지명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veral highly qualified DOD civilian nominees that are caught up.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과 중국에 추격하는 도전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의 지속적인 자체 무기 능력 개발 등 많은 적들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상원에서 인준된 국방부 지명자 비율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2년차 시점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12명의 우수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 지명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상원이 이 지명자들을 인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partment is doing everything it can right now, but with 12 highly qualified DOD civilian nominees.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 지명자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상원이 이들을 인준하기를 바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감시 체계인 임시 거주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강제 북송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탈북민 체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만연합회 김정아 대표는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1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 공안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취합해 만든 강제북송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 공안의 임시 거주증 발급이 한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시작됐다며 공안이 중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잡아가면 종족 번식이 멈출 정도로 심각하다는 해당 지역 중국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 여성들은 상당수가 주로 벽지의 한족 남성들과 돈에 팔려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안에 들키지 않고 숨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항의로 도입된 임시 거주증은 그러나 탈북 여성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족 남편 혹은 중국인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단체는 파악했습니다. 이 단체가 조사한 6개 지역에서 임시 거주증 등록비는 중국 돈으로 5,000위안에서 8,000위안, 미화로 700달러에서 850달러로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거주증을 갖고 있는 탈북 여성은 관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관내 버스와 택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병원에는 갈 수 없습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중국 공안이 임시 거주증 등록을 한 탈북 여성의 휴대폰을 한 달에 두세 번 직접 조사하면서 한국 등 외부 연락처나 통화 기록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감시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거주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휴대폰 검사로 인해 오히려 탈북 여성들은 그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것은 영구적인 중국 거주 보상이 아니라 언제든 북송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탈북 여성들은 계속해서 심리적 불안함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5월께부터 중국에 탈북민을 보내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이 중국 내 탈북민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공안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북한의 이런 통보에도 중국 측의 탈북민 체포가 지속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린성 투먼 같은 규모가 큰 구류소는 더 이상 탈북민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이 북한과의 외교 협약에 따른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치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부담으로 인하여 북송을 거절하는 상황임에도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을 체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구류소가 포화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북한 요청에 의한 외교적 협약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탈북민을 북송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 여성 221명과 한국에서 탈북 여성과 살고 있는 중국인 남성 30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도 담았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5%에 해당하는 143명은 북한으로 잡혀갈까 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상자의 35%인 77명은 강제 북송의 두려움으로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죽으려고 항상 약을 지니고 있고 7명은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북송 위협에 시달리는 동안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분리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87%가 출산 경험이 있고 북한과 중국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28%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한국 내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가운데 60%가 실제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가 74%로 가장 많았고 강제 북송 때문이 14%, 강제 북송을 피해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돈을 버느라가 13%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의 강제 북송 정책은 인권 유린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은 실제로는 탈북 여성과 자녀들 그리고 중국인 자국민까지 끔찍한 피해를 주는 인권 유린 정책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만이라도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통일맘연합회는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강제로 분리된 탈북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탈북 여성단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한 구를 북한 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지난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사체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어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와 유류품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측이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사체와 유류품을 북한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신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가 부족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의 식량 안보 관련 지원 활동을 벌여온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의 코로나 관련 조치에 따른 국제 직원들의 철수로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이카 압두자만 FAO 평양사무소 부소장은 10일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인 북한이 지원을 거부한 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FAO는 북한에서 곡물 생산과 농촌 지도, 양식 생산, 이모작 장려, 디지털 농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 등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 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프로젝트의 현장 활동들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증 가능한 정보 부족으로 현장의 식량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하지만 FAO는 북한 정부 측과 열린 통신선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FAO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3분기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막았으며 이에 따라 FAO를 포함한 모든 국제 직원은 북한을 떠났습니다. 앞서 FAO는 지난 5월 모판용 비닐과 양수기, 벼탈곡기 등의 농업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운송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관련 물품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입장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압두자만 부소장은 물품 조달을 시작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시기가 오면 조달과 분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1도, 낮 17도, 양덕 아침 6도, 낮 16도, 신의주 아침 11도, 낮 14도, 구성 아침 9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중광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13도, 강계 아침 7도, 낮 15도, 희천 아침 8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0도, 낮 17도, 신계 아침 7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9도, 낮 18도, 장전 아침 11도, 낮 20도, 평강 아침 5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장진 아침 2도, 낮 11도, 청진 아침 7도, 낮 15도, 김책 아침 8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김영권 아침 1도, 낮 14도, 삼지연 아침 2도, 낮 9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0일 오늘은 미국의 베테랑스 데이, 즉 재향 군인의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국가가 위험한 곳으로 파견한 이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모든 재향 군인에게 빚진 국가의 평생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7일 재향 군인의 날 성명을 내고 미국 참전용사라는 칭호를 얻은 세대에 걸친 애국자를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의 이타적인 희생으로 미국의 군대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정의, 가능성과 희망의 약속 등 미국의 정신을 형성하고 수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로 출국해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가 10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국으로 대상 분류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하반기 주요 교역국 환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가치 하락 속도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온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3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4%를 기록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방어 계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1 사이버 방위협정 회의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곳이자 평화와 위기, 그리고 분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정부와 군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가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후에도 공격은 계속됐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상업 및 에너지 분야를 목표로 한 데이터 삭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격이 실패한 것은 나토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이 사이버 방어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더 많은 자금과 전문 지식, 더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인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9일자에서 미 관리들과 이번 결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MQ-1C 그레이 이글 드론 제공이 확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첨단 무인기를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및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뉴스타트에 따른 양자협의위원회가 가까운 장래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 사찰 재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뉴스타트 연장을 위한 대화 재개 의사를 표현했지만 미국은 핵 사찰이 먼저 재개된 이후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양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핵 사찰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8월 미국과 동맹국이 부과한 여행 제한 조치를 이유로 당분간 뉴스타트에 따른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회담을 오늘 시작하든 내일 시작하든 문제되지 않는다며 다만 며칠 내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한 주요 돌파구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